말씀 중에 5절,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흔히 아름다운 교회 하면은 건물이 웅장하고 또 잘 꾸며지고 또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언뜻 떠올리는데 사실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이 있지도 않고 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요소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준 터에 세워졌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영적인 요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도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름다운 교회 내면적인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 교회의 아름다운 것은 그 생명력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절세 미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는 살아있을 때 인기가 있고 살아있을 때 미인입니다. 죽으면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곧 생명체는 살아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살아있어야 아름답고 자연도 살아있을 때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아름다운 것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교회 안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계는 죽은 곳이고 죽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계는 어두운 세계이고 악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어야 할 죄인을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곳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모든 것들은 다 물에 잠겼습니다. 다른 말로 그때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노아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갔던 생명체만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노아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가 아름다운 것은 그 방주의 웅장함 때문도 아닙니다. 방주와 특이한 어떤 재질을 가지고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졌기에 그 노아 방주가 그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방주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노아 방주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방주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방주가 생명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교회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그 교회의 본체가 되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모든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저에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보다 뛰어나고 출중하고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남다른 어떤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즐거움을 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즉 성도들을 귀하게 보시고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 안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죽은 자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있는 교회, 생명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교회의 깨끗함과 순결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애기 참 예쁘지요. 그런데 어린 애기가 예쁜 것은 무엇보다도 깨끗함과 순결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쁜 것이에요. 결혼식 날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신랑 앞으로 걸어오는 신부 다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의 아름다움은 그 예쁜 드레스도 아니에요. 신랑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신부의 깨끗함과 순결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며놓은 집이라도 그 집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그 집은 순식간에 더러워집니다. 얼마 가지 않아 흉가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집, 볼품없는 집이라도 잘 관리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면요 좋아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그 안에 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깨끗함, 순결함은 이렇게 아름답고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아름답고 깨끗한 양심이 아름답고 깨끗한 인격이 아름답고 깨끗한 매너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아가서 깨끗한 신앙, 순결한 신앙, 이것은 더 아름답고 더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가다가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 의미는 어떻게 선생님이 나 같은 이런 존재의 발을 씻어준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황송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마 뜻으로 제발 씻을 수 없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여기에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인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씻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일까요?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영혼, 죄로 물든 영혼, 죄로 더러워진 영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의 영혼을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노력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흘리신 그 보혈 가지고 씻어주실 때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참된 아름다움이란 균형 잡힌 몸매거나 외모가 결코 아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그들 속에 내재한 흠없이 순결한 영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제 씻음 받아 깨끗해지고 순결해진 영혼 이상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주 가운데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영혼이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추악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로 물든 내 영혼을 그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처럼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영혼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아 순결한 영혼이 되고 깨끗한 영혼이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온 세상이 달라집니다. 좋은 세상으로 달라집니다. 밝은 세상으로 달라집니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보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내가 듣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랜시스가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흐르는 냇물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요, 그 노래인데 오늘 생각이 나는데 가사는 다 모르겠어요. 예? 시냇가에 졸졸졸 흐르는 그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무엇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악 벗은 영혼은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그냥 시냇물 소리가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말씀이에요. 곡회에 피어있는 꽃의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내 영혼이 주의 피로 씻음 받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범사에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도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하거나 더러워지면 이 아름다운 교회가 나로 인하여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잘못된 행동이, 나의 그릇된 행동이, 나의 옳지 못한 행동이, 나의 바르지 못한 행동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를, 깨끗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더럽게 만드는 구정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모름지기 부름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가야 할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서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는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고 바를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끝으로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그 과일나무, 즉 사과나무나 감나무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빨간 사과가 열려있고 빨간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러한 사과나무나 감나무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정서는 아마 병들었거나 메마른 그러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사과나무 혹은 감나무, 과일나무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나무 자체를 보면 그거 별로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감이 열리고 열매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 나무에 과일이 열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나무를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역으로 한번 말씀해 볼까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교회도 성도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늙으면 안 됩니다. 늙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저처럼 나이 많으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인생은 늙어도요, 교회는 늙으면 안 됩니다. 예, 교회는 항상 젊어서 새로운 생명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교회입니다. 젊은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전할 때에 다시 말하면 전도할 때에 교회는 젊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은 선교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늙어지고 맙니다. 늙은 교회는 추한 교회입니다. 늙은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입니다. 늙은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늙고 낡은 것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 것, 새로운 것, 싱싱한 것, 젊은 것 다 좋아하잖아요. 교회도 전도할 때에 싱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젊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과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사제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세상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여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사진 한 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 나타난 손은 너무나 거칠고 마디마디가 굳은 살이 박히고 이 손마디라고 그럽니까? 이게 울퉁 튀어나온 아주 보기 흉한 늙은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손이 테레사 수녀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붙입니다. 이 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던 손입니다. 이 손은 병든 사람들을 어루만졌던 손입니다. 이 손은 외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던 손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손, 봉사의 손이 아름다운 손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과 봉사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려면 사랑과 봉사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열매, 봉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8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두지 않도록,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내 뒤편에 두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나를 앞세우고 앞세워야 될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두는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내가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가 헌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평화가 깨어지고 거기에 잡음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때로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몸을 바쳤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앞세워야 될 하나님을, 주님을 내 앞에 세우지 않고 내 등 뒤에 세우고 내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러면서 내 몸과 마음을 들어 헌신하십시다. 그때 여러분 나는 천사처럼 빛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시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내가 더 아름다운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앞세울 때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뒤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항상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앞에 모셨다, 뒤에 모셨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천사가 되었다, 악마가 되었다 합니다. 결과는요,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추악해집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변함없는 신앙, 나의 변함없는 사랑, 나의 변함없는 헌신, 나의 변함없는 충성을 하나님께 바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나는 천사와 같이 빛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가 싸워야 할 상대, 내가 싸우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종기와 은총이 넘치는 그런 삶을 내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맹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충성을 바치십시다. 헌신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명륜제일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은 명륜제일교회의 지체된 성도뿐만 아니라 천사와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 여러분들을 삼아주시고 범사에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몸된 교회 우리 모두를 지체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갖 아름다움을 주님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두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두셨습니다.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두셨습니다. 형통한 모든 일을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충성을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항상 누려 세상 속에 천사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